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박싱데이에 전해드리는 SBS 한국어 방송 오늘 전체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네, 오늘 박싱데이 쇼핑하러 다녀오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시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이 박싱데이에는 특히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하루의 지출액만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1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호주인 3명 중 1명은 오늘 박싱데이에 쇼핑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박싱데이 쇼핑,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혼잡함과 또 과소비 위험이라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쇼핑이 매우 혼잡할 수 있고요.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매장을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 할인 폭이 크다는 사실에 현혹돼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특히 세일 기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구매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고려해야겠습니다.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 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잠시 후에 뉴스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여름철에 꼭 챙겨야 할 물건이죠.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할지 잠시 후 익스플레이너에서 함께 하시고요.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 시네체스에서는 벨 아일 호숫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마법처럼 따뜻한 이야기 The Magic of Bell Isle 소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인 3명 중 2명이 쇼핑 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박싱데이 기간 쇼핑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48시간 동안 4명이 도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버라 쇼핑센터에서 나치 경례를 한 10대가 기소됐습니다. 이상희 씨가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싱데이 기간 동안 쇼핑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주 은행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의 약 3분의 2는 쇼핑 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쇼핑 사기 유형은 가짜 주문 확인서였습니다. 호주 은행협회 사이먼 버밍엄 회장은 온라인 쇼핑 활동이 증가하는 박싱데이 세일 기간이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이 합법적인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송 실패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축제 시즌 시작과 함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간 통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도로안전센터의 연간 도로안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까지 호주 도로에서 1,3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는 10년 넘게 이어져온 역대 최악의 도로 사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멜번에서 발생한 표적 공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관들은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세인트킬다 이스트 지역에서 한우카 장식이 된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방화 및 표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47세 남성 존 아르젠토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근 주택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 3명은 예방 차원에서 대피했습니다. 관련 정보나 영상 자료를 보유한 시민들은 범죄 신고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데이비드 사우스윅 자유당 의원은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body should have to deal with this as we wake up on Christmas Day, the day of celebrating with families and friends and loved ones. This is an attack on somebody because
사우스윅 의원은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런 일을 겪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신앙과 배경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한 것이라며 이는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는 또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자신타 앨런주 총리는 정부를 소집해야 하고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찰 추격전 끝에 3명이 기소됐습니다. 36세 남성, 24세 여성, 14세 소년으로 구성된 이들은 경찰이 도난 차량으로 지목한 차량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11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오후 5시경 차량이 주 경계를 넘어 도주했습니다. 퀸즐랜드 경찰 항공대가 바이런 베이 방향으로 차량을 추적했으며 도로에 설치된 스파이크가 성공적으로 작동해 발리나의 타마린드 드라이브에서 차량이 방향을 튼 후 탑승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격 중 정지명령 불이행,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캔버라 쇼핑센터에서 나치 경례를 하고 선전 스타일 스티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웨스턴 지역 출신 18세 청년은 공공건물에 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 스티커를 부착한 뒤 나치 경례를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중 호주 국립대학교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무단 침입 및 연방 재산훼손, 공공장소에서의 나치 경례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웨스턴 소재 한 주택을 수색해 백인 남성은 맞서 싸워라 등 인종차별적 슬로건이 적힌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와 여러 장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스트리밍 영상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인터넷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여전히 업로드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코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호주 가정의 인터넷 다운로드 사용량은 2025년 한 해 동안 10% 증가해 가구당 월 평균 508GB에 달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다운로드의 4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인터넷 사용이 많은 시간대는 밤 9시부터 10시 사이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즐랜드 주민들이 3년 연속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 100만 건 이상을 추가로 발견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 삭제 작업으로 인해 완전 공개가 수주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1990년대 트럼프와 친분이 있던 엡스타인의 범죄 수사 관련 파일을 공개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분적 편집을 허용하되 모든 문서를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광범위한 편집이 가해져 일부 공화당원들의 분노를 샀으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당을 위협하는 스캔들을 진정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시드니 광역지역의 시위가 2주간 금지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은 본다이비치 총기 테러 사건에 따라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최대 3개월간 시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 시드니의 남서, 북서, 중부 메트로폴리탄, 경찰 관할 구역 등 3개 지정 지역에선 시위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경범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크린 스미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말레이온 경찰청장의 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they're extraordinary powers. We believe they are absolutely essential in keeping order and peace during this Christmas period and through the summer.
민스 주총리는 이것이 특별 권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과 여름철,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장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해당 지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는 경찰청장의 결정이었고 저는 100%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사건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의 성격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7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6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5도에서 23도. 멜번, 대체로 맑습니다. 11도에서 21도. 캔버라, 맑고 4도에서 낮 최고 27도. 브리즈번, 흐리고 19도에서 25도. 애들레이드, 맑고 15도에서 31도. 퍼스, 대체로 맑고 13도에서 24도. 호바트, 아침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 10도에서 19도. 다윈, 비 내리고 폭풍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흐리고 영하 8도에서 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스포츠키치업 시네챗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에 관한 이야기 알아봅니다. 여름 햇볕이 강해지면서 선글라스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 모든 선글라스가 눈을 보호해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색이 진한지 아닌지보다 자외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가인데요. 호주에서 판매되는 선글라스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네, 스타일과 색상 또 가격 편안함까지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과연 무엇일까요? 검안사로 스펙세이버 임상서비스 개발 부문을 맡고 있는 암브루니 파드의 박사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유해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눈 깜빡임, 또 강한 빛을 보기 어려워지는 상태, 또 광각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호주 암위원회의 아니타 데사엑스 공중보건위원장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나 결막암, 또 눈꺼풀과 눈 주위의 피부암, 태양열 각화증과 같은 영구적인 눈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모든 선글라스가 눈을 보호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호주에서 판매하는 선글라스에는 자외선 차단 정도에 따라서 0부터 4까지 5가지로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이 렌즈의 카테고리 번호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사엑스 위원장은 자외선 방사선의 95%를 흡수하는 이 렌즈 카테고리가 2, 3, 4인 밀착형 랩어라운드 선글라스를 추천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파드의 박사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글라스는 언제 착용할 계획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파드의 박사는 이어서 카테고리 2, 즉 2등급은 중간 정도의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또 일상적인 햇빛에 추천을 할 수 있다며 3등급은 더 어두운 색조에 가깝다. 더 밝은 야외 환경과 강한 눈부심에 이상적이다. 그리고 4등급은 물가와 같은 더 화려한 조건에 이상적이지만 운전을 할 때마다 항상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0등급과 1등급 선글라스는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패션 안경으로 간주가 되고요. 2등급은 일상적인 햇빛에 적당한 자외선 보호를 제공해줍니다. 또 3등급은 강한 햇빛 아래에서 더 훌륭한 눈 보호와 눈부심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4등급은 눈부심이 매우 강한 눈 위나 혹은 물가와 같은 환경에서 쓰기가 좋지만 운전할 때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드의 박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글라스나 혹은 새로 구매하려는 선글라스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를 확신하기가 어렵다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선글라스를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넓은 챙이 있는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햇볕을 쬐고 나서 눈이 아프다면 광각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파드의 박사는 각막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되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눈이 꽤 붉어질 수 있고 또 때때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다. 눈물이 많이 나고 눈에서 거칠고 또 자극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드의 박사는 광각막염이 의심이 된다면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내에 머물 것을 권장한다며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눈에 더 이상 자극이 가지 않도록 렌즈를 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파드의 박사는 이어서 진통제를 먹고 또 눈을 진정시키고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차갑고 젖은 천을 눈 위에 올려둘 수 있다면서도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캐치업. 이어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를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 네, 함린다 리포터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편히 잘 쉬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연휴 동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푹 쉬셨길 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스포츠 캐치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올 한 해 호주와 한국에서 유독 화제가 됐던 스포츠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뜨겁게 달궜던 스포츠 이슈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호주에서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스포츠, 바로 넷볼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넷볼은 호주가 워낙 잘해서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넷볼 하면 자연스럽게 호주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 호주가 세계 랭킹 1위군요. 아, 호주에서 사실 여성들의 스포츠로는 이 넷볼 안 해본 분들 찾기가 참 힘들 정도로 많이 접하는 스포츠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스포츠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많이 배우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호주에서는 학교 체육 수업에도 가르칠 만큼 정말 대중적인 스포츠이자 이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경기 방식은 드리블 없이 패스로만 진행되는 농구와 비슷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 논콘택트 스포츠이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실제로 여성 리그가 더 크게 발전한 스포츠인데요. 이 매년 넷볼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가 바로 이 2010년부터 이어져온 컨스텔레이션 컵입니다. 이 네. 대회는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 이 세계 최고의 넷볼 강국 두 나라가 맞붙는 라이벌전인데요. 뉴질랜드에서 두 경기, 호주에서 두 경기를 치러 총 네 경기 성적으로 우승팀을 가리고요. 올해는 멜번과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의 해밀턴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호주와 뉴질랜드 사실 형제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잖아요. 하지만 매년 네. 이 컨스텔레이션 컵이 열리는 거 보면 넷볼에서만큼은 정말 치열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도대체 얼마나 강하면 또 이런 대회가 매년 같이 열리는 건가요?
네,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확실한 넷볼 강국입니다.
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1위, 2위를 나눠 가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컵은 세계 1위 호주, 그리고 2위 뉴질랜드가 맞붙는 대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뉴질랜드 하면 럭비 유니언의 올블랙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이 그만큼 상징적인 국가대표팀이 바로 뉴질랜드의 이 넷볼팀, 실버펀즈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 가보시면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네. 이 실버펀즈 관련 굿즈를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넷볼이 거의 국민 스포츠에 가깝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군요.
네. 그리고 이 컨스텔레이션은 럭비의 이 블레디슬로 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넷볼 강국의 치열한 경쟁과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라이벌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뉴질랜드 넷볼 국가대표팀 이름이 실버펀즈라고 하셨는데 이 스포츠팀들이 참 이름이 워낙 개성 있고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호주의 넷볼 국가대표팀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나요?
네, 호주 대표팀은 Australian Diamonds라고 불립니다.
네.
이 호주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가운데 올해 컨스텔레이션 컵을 위해 15명을 선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호주 최상위 리그인 송코프 슈퍼넷볼 우승팀인 멜번 빅센스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컨스텔레이션 컵 우승 어느 팀이 차지했는지 그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대회는 정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는데요. 이 넷볼은 공격과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른 스포츠라 공을 한 번 뺏기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내내 긴장감이 최고조였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호주가 11번, 그리고 뉴질랜드가 3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작년에 뉴질랜드가 우승하면서 올해는 호주가 이 서력에 성공할 수 있을까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차전은 69대 52, 2차전은 68대 51로 호주가 연달아 승리했고요. 하지만 이 3차전과 마지막 4차전에서는 뉴질랜드가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두 나라가 2승 2패로 맞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나란히 2승씩을 거둬서 2승 2패가 됐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컨스텔레이션컵 트로피를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총 4경기로 우승팀을 가린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률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와 뉴질랜드가 2승 2패로 동률이 되면 네. 이 대회는 무조건 이 반드시 우승팀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시리즈 디사이더 타임이라고 연장전이 진행되는데요.
아, 연장전, 네.
네. 먼저 12분간의 휴식을 가진 뒤 이 7분씩 두 개의 하프 총 14분간의 연장 경기를 치릅니다. 이때 이 기존 점수를 모두 지우고 0대 0으로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연장전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군요. 아,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컨스텔레이션 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4분의 연장전에서 최종 우승팀 과연 어느 팀이 차지했나요?
네, 정말 숨막히는 연장전이었는데요. 네. 이 연장전 초반부터 이 다이아몬즈가 강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전반 종료 시점에 7대 5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정말 치열했는데요. 12대 11, 단 1점 차 승리로 호주가 네. 2025년 컨스텔레이션 컵 우승을 확정지으며 역대 12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와, 1점 차 승리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호주 입장에서는 더 짜릿했을 정말 아슬아슬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컨스텔레이션 컵은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실력이 얼마나 팽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대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 선수들의 키와 체격 조건을 앞세운 이 탄탄한 수비력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호주는 또 빠른 스피드와 이 공격적인 전개가 돋보였는데요. 이 말 그대로 이 창과 방패가 맞붙는 구도이다 보니 두 팀의 경기는 늘 이렇게 명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 컨스텔레이션 컵에서는 뉴질랜드가 우승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호주가 이걸 지켜낼지 대한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내년 컨스텔레이션 컵 소식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스포츠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응갓 프레 알레! 이번엔 펜싱 소식입니다.
와, 뭐 프랑스 말인가요?
네, 댄싱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대사죠.
아, 네.
2025년에도 한국 펜싱이 여러 메달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올해 7월 조지아에서 열린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펜싱 정말 지난 파리 올림픽 때도 진짜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잖아요. 구봉길 선수가 세 번의 올림픽에 출전해서 모두 단체전에서 메달을 땄었고요. 또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오상욱 선수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서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죠. 또 여자 사브로에서도 은메달 소식도 있었고 아, 올해는 또 한국 펜싱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펜싱 하면 이 PD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사브르죠.
네.
이 올해 세계 선수권에서도 사브르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먼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하영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5위를 기록할 만큼 이 여자 사브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면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아무래도 오상욱 선수가 빠지면서 올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기며 6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올해 대회는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또 다른 종목인 에페에서도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송세라 선수는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송세라 선수 사실 요즘 펜싱계에서 정말 탑클래스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세계선수권 무대에서도 역시 메달을 땄었군요.
네, 송세라 선수 진짜 정말 대단한 게요. 지난 11월 국제펜싱연맹 총회에서 송세라 선수가 이 2024년, 2025년 시즌 여자 에페 개인 세계 랭킹 1위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이 FIE는 매 시즌 종료 후 총회를 통해 종목별 이 개인, 단체,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국가를 공식 시상하는데요. 이 송세라 선수는 지난 시즌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번 2025년에서 2026년 시즌이 시작된 현재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앞으로 한국 펜싱 이야기할 때 송세라 선수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소식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또 이 국제 펜싱 연맹 총회에서 한국 선수가 2025년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올해 총 4명의 선수가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네. 그중 한 명이 바로 오상욱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오상욱이네요.
네. 오상욱 선수는 이 한 올림픽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동시에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펜싱 선수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또 2019년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을 비롯해 남자 사브르 단체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4차례나 차지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5차례 우승을 기록하며 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펜싱의 위상을 크게 높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4명만 뽑히는 자리에 그중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펜싱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에 열린 2025년 파라펜싱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 GKL 휠체어 펜싱팀의 박천희 선수가 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네.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번 금메달은 파라펜싱 세계선수권 무대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거둔 금메달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펜싱 선수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대회는 28개국 237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는데요. 이 박천희 선수는 에페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 금메달, 그리고 플루엘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파라펜싱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와, 정말 세계 랭킹 1위의 명예의 전당 입성에 또 파라펜싱 금메달 소식까지 정말 올해 한국 펜싱이 다시 한번 존재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한국이 펜싱을 이렇게까지 잘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성적을 거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실 게 있다고요?
네, 피디님. 오늘이 바로 박싱데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년 박싱데이 때마다 호주에서는 이 박싱데이 테스트 매치라는 크리켓 경기가 멜번에서 열리는데요. 이 오늘 박싱데이에서 시작해서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이 호주와 영국이 맞붙는다고 하니까요. 이 더운 연말 박싱데이 쇼핑 대신 집에서 좀 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크리켓 경기가 워낙 오랜 시간 진행되니까요.
그렇죠.
TV 켜두고 편안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크리켓 경기는 과연 며칠 동안 이루어질지 네, 그것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호주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컨스텔레이션 컵 우승의 짜릿함을 또 한국에서는 펜싱 세계선수권 메달과 파라펜싱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간 감동적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도 스포츠가 주는 짜릿함과 감동이 정말 컸던 한 해였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린다 리포터 감사하고요. 연말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도 모두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2026년에도 스포츠 캐첩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 데일리 오버뷰 스포츠 캐치업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네챗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네챗에서 소개할 영화는 벨 아일 호숫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마법처럼 따뜻한 이야기 The Magic of Bell Isle입니다. 아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주인공이 새로운 인연과 소소한 인상 속에서 조금씩 희망과 따뜻함을 되찾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모건 프리먼의 깊은 연기와 평화로운 연출이 더해지면서 연말에 가족과 함께 보면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주는 작품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잠시 지친 마음 내려놓고 작은 위로를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신의 챗 SBS 온디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메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영화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롭 라이너 감독의 2012년 미국 영화 The Magic of Bell Isle입니다. 벨 아일의 호숫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법처럼 따뜻한 이야기이고요.
네. 이 롬라이너 감독,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 맥라이언의 명연기로 사랑받았던 로맨스 영화죠.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스탠 바이 미, 미저리, 대통령의 연인 등 90년대를 정점으로 수많은 할리우드 드라마 장르의 굵직한 작품들을 연출한 감독인데요. 네, 감독이 이번 작품에선 배우 모건 프리먼과 만나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표현되었을지 영화 궁금한데요. 먼저 줄거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서부 소설가인 주인공 몬테 와일드혼,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이제 몬테 와일드혼은 6년 전 아내와의 사별 후 삶의 의욕과 따뜻함 모두 잃고 현재 좀 심술궂고 좀 만사가 귀찮은 중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술에 의지해서 사는데요. 조카를 통해 벨 아일이라는 동네의 호숫가의 작은 집에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봐야 하는 개도 있고 또 이웃집과의 인사도 계속 있고 이런 상황들이 무척 피곤하고 이제 귀찮은 상태인데요. 반면 이제 옆집에 사는 아주 활기 넘치고 따뜻한 싱글맘 온일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약간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네.
I have to go into the city for the day. I was wondering if you might stay with the girls.
You want me to babysit?
Thank you, Miss Clark.
Who's up for some high-stakes poker?
I'll play.
How much you got? Man, that was one hot lady. She was my woman. I'd never let her leave the bed. Hey, you like magic tricks? Can you make yourself disappear?
Lovely day, Mr. Wildhorn.
It's shaping up to be a considerably lovely day. Spot, that lady has a way of making me sit taller in the saddle.
You seem different. You're not, yourself.
Right now I'm seeing things with a clear eye. Quite frankly, I like the view.
What do you want out of life, Mr. Wildhorn?
I'd settle for more nights like this. There just might be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place.
네, 그 오닐에게는 이제 세 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야기를 지어내길 좋아하던 둘째 핀은 이 몬테 와일드혼이 이제 작가인 것을 알게 되고 조심스럽게 그 상상력에 대한 질문 혹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점차 가까워집니다. 늘 투덜대기만 하던 몬테 역시 온일의 매력과 새소년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통해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들과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되찾기 시작합니다.
네, 인생의 후반부에 마치 마법의 선물처럼 찾아온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그 심술 궂고 매사 의욕 없는 주인공 몬테가 다시 미소를 찾고 희망을 되살리는 과정이 좀 흐뭇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아내를 잃은 상실로 멈춰있던 시간이 주변 사람들의 작은 행동과 온기로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몬테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와요. 그 이후에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몬테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죽은 아내와 함께 그 주인공도 떠났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서 만난 그 주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일과 새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과 얽히며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주인공 대신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쓸 수 있게 되고 살아가려는 네. 의지를 보이는 과정이 정말 평화롭고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은 위로와 배려 또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그 벨 아일의 이야기였습니다.
Now you have to promise me something.
Okay.
Never stop looking for what's not there.
I promise.
Good. I'm leaving early in the morning, so we best say our proper goodbyes here and now. If I ever had me a little girl, I guess I'd want her to be you.
...하지만 그 확실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 같습니다. 이 작은 위안이 되어줄 영화 벨 아일의 호숫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법처럼 따뜻한 이야기 The Magic of Bell Isle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미 리포터 올 한 해 좋은 작품들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SBS 한국어 방송 마지막 순서 시내책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SBS 온디만드 영화 벨 아일 호숫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마법처럼 따뜻한 이야기 The Magic of Bell Isle이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서는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익스플레이너에서 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효과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매주 금요일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와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스포츠 소식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BTS의 하루만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